우리 같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치 마라톤으로 치면 경주의 최종 결승점에 도달하는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인내 과정에 농부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여러분들의 인식은 이 시대를 보는 그 영적 감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2021년, 2022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2030년일 수도 있고 2040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년 안에 주님의 그 강림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혹시 그 이후에 오시더라 할지라도 저는 긴박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농부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이스라엘의 땅은 강우량이 매우 적고 기온이 더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근데 문제는 건조해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종기와 결실기에 비가 오는 것은 필수입니다. 비 오는 시기, 비가 오는 시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른 비 하면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봄 비인데 거꾸로 가을 비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이른 비는 태양력 기준으로 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있는 가을 비예요. 이른 비. 그때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 가뭄을 해갈하는 곡식을 심고 난 다음에 비가 뿌려줘야 되는 파종 시기에 그때가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그것을 처음 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하고 성경에는 가을 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제 심은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문은 결실할 때에 가벼운 소나기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해가 풍작이 일어납니다. 농작물 결실기에 씨앗이 여문은 그때 오는 비, 해가 지나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 비가 반드시 뿌려줘야 돼요. 추수 직전에. 이 가벼운 소나기를 늦은 비라고 그러고 봄비라고 그럽니다. 봄비가 뒤에 와요. 한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 농부가 비가 와야 될 텐데 잡초를 뽑으면서 파종하고 땅을 일구는 과정 가운데 이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때는 이만큼 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농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지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게 언젠데요? 추수의 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형제들아 주께서 그 추수의 때 내 신앙의 최종 결승 지점, 그것이 언젠가 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농부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 졸이고 땀 흘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이 모든 그 포커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추수 곡식을 저장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포커스는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의 삶은 정말 경주자의 삶이에요. 이례적으로 결단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결단과 지속적인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의미합니다. 충성맹세. 영어로 이야기하면 allegiance라는 표현이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컨셉의 단어입니다. 충성맹세. 봉건 영주시대 때 유럽 사회를 잠시 생각해봐요.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님, 마스터, 무리예요. 그 사람 밑에는 여러 계급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knight, 어떤 기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거나 또 어떤 물건을 보호하거나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어떤 군인입니다. 헌신된 군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특정한 군주에게 가서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헌신했어요. 이례적인 헌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그 봉건 영주와 기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피의 맥락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이 예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allegiance, 헌신의 관계가 형성돼요.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룩한 싸움으로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이례적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그 충성맹세에 준하는 지속적인 삶을 의미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포기하도록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단단히 마음의 결의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않도록 거룩한 결심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요. 농부가 추수 곡식을 확보할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비 오기를 바라고 땀을 흘리면서 경작을 이어나가듯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모든 보상이 일어납니다. 문맥을 중시해서 읽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 갑질을 하는, 다시 말해서 추수한 품꾼에게 싹쓸 주지 아니하고 축적한 결과 재물이 썩어 나갈 정도로 축제한 어떤 갑의 행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러한 사람을, 그런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 사회적인 환경이, 신분이, 직업적인 환경이 일꾼들의 그 노고의 결과로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아니한 결과 참고 열어보니까 좀 우리 주지. 아, 그런데 썩어 나갈 전쟁 안 줘요. 그런 횡포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런 삶을 만난단 말이에요. 부당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끔 마음을 흔드는 도전적인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흔들리지 말라. 그러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가장 위대한 사건, 주의 강림을 볼 때까지, 왕의 왕이신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까지. 저는 가끔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우리 왜 바닷가에 가면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그 비치가에 있는 그 모텔을 잡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그래서 아빠도 발을 긋고 아이들이 쌓는 모래성에 한 몇 시간 작업을 합니다. 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밀물이 들어오는 그 시간대가 됩니다. 엄마가 부릅니다. 예, 신발 챙겨. 그 소리가 나면 그 쌓고 있는 그 모래성은 그것이 2시간 할애되었든지 3시간 할애되었든지 이 밀물이 들어오면서 그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들아, 여보, 챙겨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뭐 사진을 찍고 남기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거대한 함성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엄마가 아이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는 그 소리처럼 그 거룩한 함성이 들리는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를 사랑하여 주께서 바라시는 이 거대한 목소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신자는 이 복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 부당합니다. 불합리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천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정말 많아요. 이 가운데 나를 지탱하고 내 찡그린 얼굴을 펼 수 있는 그 소망은요,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야고보 이 저자가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또는 권면 이상의 조금 심각한 명령을 주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믿음의 삶과 이 원망, 여러분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로마서를 읽거나 다른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뭔가 이 말 자체가, 권면 자체가 좀 구식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체 성경을 보는 뭔가 패러다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 그런데요? 상황이 악화되거나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망이에요. 갑질하는 사람, 갑질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비밀스러운 인도를 진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감추세요. 그리고 목소리 들려주는 것도 꽤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지도록 그분의 모습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전에 내가 누렸던 뭔가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때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성숙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잘못 이용하면 내 영혼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거나 힘들어질 때 원망하는 이 성향은 위험해요. 제대로 이해하고 잡아놓지 않으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배교. 믿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이것 없이는 내 삶이 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 예수께 대한 헌신 고백, 그분에 대한 신앙이 정말 이럴 수가 있었나 할 정도로 내가 그분에게 등 돌릴 수 있는 뭔가에 내가 놓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그때 되어질 가능성의 모습은 정말 너무 먼 것인데 그것이 가능해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배교에 빠질 수 있는 마음밭, 원망과 불만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는 최악의 사회적, 경제적, 기후기상적 재난 환경이 보입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생각 하기에 가장 안 좋은 사회적 환경, 가장 안 좋은 경제적 환경, 가장 안 좋은 자연, 기후, 기상적인 환경이 모습을 드러내요. 아직까지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한 번도 인류 가운데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되어 있고 저는 문자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문자적으로 인류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겠죠. 그때 대안을 제공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반드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만족을, 충족감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삶의 만족감을 줄 수 없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대안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은 제가 아마 이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설교 가운데 한 10번 정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왜 예레미야 12장 5절이 즉 개인에게도 도전적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영성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귀하잖아요. 그 민족을 품고 눈물로 지샌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고난의 맛을 줄도 알았고 주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레미야 5절 말씀 그 앞에 구절이 그 컨텍스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하소연을 했을 때 주께서 정말 가혹하게도 사랑하는 종아 힘들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연출하는 최악의 환경, 아 이제 기독교회는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와요. 사회적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역가로서 존경받는 사회 시민으로서 지금 현재 정말 마음이 통하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라고 하는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1930년 말 1940년대에 독일 사회에 일어났던 유대인들을 적출해서 게토에 몰아넣고 나중에는 아우슈비츠 같은 곳에서 홀로코스트 이렇게 태움으로 올려지는 그 사건을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급변한 돌변하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을 분석한 그 책을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건강한 시민인 좋은 동료인 좋은 사업 파트너인 우리를 이토록 깊은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때가 온다고? 누가복음 21장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이 있기 전에 자 16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제 이 문맥을 이해하는 두 가지 해석적인 접근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만 볼 수 있는 해석적인 어떤 접근법이 있을 거예요. 아닌데 여기 전체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 많은데 어느 것이 더 건강한 해석적인 접근인지 생각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몇십 년이 더 지나서 바코흐바 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때 그 뒤에 일어난 유대인 박해 사건과 어떤 것을 적용하려고 해도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너무 협소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문맥을 우리가 대할 때, 아 이거는 세계적인 사건이구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동일한 사건을 각각 조금 다르게 주께서 강조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세대가 감당할 몫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냐. 독일에 일어났던 그 홀로코스트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실물 교훈이에요. 이 일이 더 광범위한 차원으로 일어날 거예요. 마치 911 사건이 우리에게 거의 뭐 일어난 지도 이제 20년 정도가 되어 가지만 그것이 주는 의외성, 준비되지 못했을 때 그때의 혼란함, 그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다지게 하는 실물 교훈이라면 동일하게 독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생기는 불만족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잡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들을 이기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신실함으로 선하심으로 그분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개입하셔서 목자 되셔서 정말 세심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 지금 나에게 불성실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뭔가 불만스럽고 부족하고 이것만 내가 눈을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출애굽 때의 그 사람들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 좀 가혹하고 직접적이고 너무하셔. 신약의 아버지와 예수님은 자애스러우신데 라고 이원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때도 정말 출애굽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실하게 선하게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고 어떤 신적 존재가 할 수 없는 거룩한 열심을 그들을 이끌어오셨어요. 그 보답이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은 작은 여우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덩치가 큰 무게가 나가는 단위의 적입니다. 원망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불신을 깔고 있는 무언가예요. 잡아내야 돼요. 그리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한 무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 삶에 지금 그때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눈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정말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 내가 눈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이 감격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원수의 그러한 속임에 내 영혼을 어지럽히는 그 속임에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함께 하셔서 은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이렇게 축복합니다.